구약성경 898페이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 이제 이렇게 출근하면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교회에서 보니까 굉장히 그 약간 이렇게 스모그가 있기는 하지만 어제보다 날씨가 그래도 많이 이렇게 좀 개고 이렇게 태양이 뜨는 걸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참 이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불자들은 이렇게 간혹 보면 이제 그 달마도라는 거를 이렇게 집에 걸어놓죠. 원래 달마는 그 달마를 길에서 만나면 죽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그거를 이렇게 안 죽이고 이렇게 집안에 그림으로 걸어놓는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분들이 믿는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갖고 있죠. 이렇게 그 그림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게 좋은 기운을 받아서 일이 잘 풀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뭐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제 컴퓨터에 이렇게 깔아놨는데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힘이 나고 오늘도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맡으면 좀 긴장이 되는데요. 그 그림을 제 컴퓨터 이제 화면에 있는 그 그림을 한참 보다가 내려왔더니 아주 기운이 납니다. 무슨 그림일까요? 네? 아, 예수님 그림이요? 아, 예. 제가 이게 저보다 더 믿음이 좋으신 것 같은데. 이제 난 지 한 8개월 된 제 아들 이렇게 사진입니다.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들을 이제 갓난아기를 키우면서 이게 저희 부모님 생각이 일단 좀 나고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에게 어떤 기쁨을 주었겠구나. 우리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이도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자라서 그 이제 미래가 펼쳐질 텐데 제가 겪었던 삶들을 살게 될 텐데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 그 과거에 대한 어떤 이제 회상과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소망 그 사이에 있는 게 이제 인간의 어떤 현재적인 삶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 현실의 삶이 팍팍하고 이렇게 고될 때가 있지만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현실을 살아갈 어떤 이렇게 힘을 얻기도 하고 기운을 얻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은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 우리의 현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암흑같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현실이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은 혼돈과 암흑과 의심 속에서도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일관된 주제인데요. 오늘 본문은 거기서 이렇게 더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적극적인 어떤 그 책임, 우리의 적극적인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 말씀을 총신대 이제 구약학 교수님이신 김정우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그분의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에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노래가락으로 가득 찼다. 그때에 다른 나라 백성들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하셨다고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기쁨이 넘쳤다. 여호와여, 네겝의 시내들의 물이 다시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1절에서 이렇게 3절까지를 보면 이 시인은 그 여호와의 그 큰 일, 그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큰 일을 회상합니다. 아마 여기 이제 본문 말씀을 이렇게 놓고 보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회상하면서 아, 그때 정말 우리가 기가 막혔지.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귀환하게 해주셨어. 또 그 이전에 이제 또 어떤 또 경험들이 있지요. 어떤 그 더 앞선 경험들이 있는데 우리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포로 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셨지. 참 좋았어. 우리가 그때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는지 몰라. 우리가 광야에서 다른 민족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불기둥을 경험하고 구름기둥을 경험하고 정말 기가 막혔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중간에 이렇게 보면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전히 이들의 현실은 그 어떤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회복이 이미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은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에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스라엘 남방 지역에는 네게부라고 하는 지역이 있지요. 거기는 광야 지역인데 거기에는 이제 그 이렇게 비가 이렇게 안 올 때에는 개울이 흐르지 않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지만 비가 많이 오면 이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강을 형성하기도 하고 이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돌이키실 때에 회복시켰을 때 우리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포로들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현실이 팍팍합니다. 아직 우리의 현실이 고단합니다. 그 좋았던 시절들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저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어떤 무슨 책 제목 같은데요. 이렇게 오래된 미래에 대한 이야기 같죠.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새로운 미래가 이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새로운 미래는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보면서 기대하는 그러한 미래입니다. 마치 우리 신앙 현실 같죠. 과거가 더 나아 보이고 미래는 멀고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현실은 불안하고 스모그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신앙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되어진 것과 앞으로 되어질 것 사이에 어떤 그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 현실입니다. 회복 이후에도 회복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에 저희 박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어른들이 이제 기억하시는 어떤 그 사건들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80년도에 혹은 74년도에 이제 그 한국에서 큰 어떤 그 집회가 있었을 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오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의도에 모였을 때 아니 한국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단 말이야 깜짝 놀랐다고 하십니다. 아, 그때 정말 좋았지. 끝나고 그런 이렇게 집회들이 끝나고 이렇게 이제 걸어서 이렇게 여의도에서 이제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걸어오시면서 굉장히 이렇게 설레고 흥분됐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이렇게 들었습니다. 좋았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민족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인류 역사상 이 예가 없는 전례가 없는 이런 교회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인가? 많은 일들을 이렇게 꿈꿨습니다. 좋았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고난 가운데 있던 그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교회가 확장되게 하시고 부흥을 주셔서 우리가 굉장히 어떤 그 감격 가운데 살았던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보다 조금 이후 세대인데요. 저는 이렇게 선교에 굉장히 열심을 내던 그 세대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세대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95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기 옆에 있는 잠실 주경기장에 다른 대학생들과 함께 모여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의 세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선교사로 일생을 헌신하실 분들은 이 그 운동장의 바닥으로 내려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에 왠지 천천히 내려가면 하나님이 덜 사용하실까봐 다른 친구들을 제쳐두고 이렇게 빨리 내려가서 이렇게 무릎을 꿇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후반 2000년대를 이렇게 거치면서 그럼 우리의 마음이 많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질적인 문제들이 점점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사회로부터 그 이전에는 굉장히 교회가 잘한다, 교회가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하는 평을 좀 어느 정도 들었다면, 갈수록 교회가 왜 그러냐라고 하는 그런 평들, 그리고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그 위축되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교회가 더 이상 옛날처럼 크게 부흥하지도 않고, 신앙적인 어떤 열정들이 더 이상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잘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이 길로 나아가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야라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리고 과거에 어떤 이렇게 부흥을 어떤 이루어냈던 여러 가지 그 방법들, 여러 가지 성경 공부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선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계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스모그 빛 같고 먹먹하고 도대체 이게 뭔가라고 하는지 그런 생각들로 이렇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마 시편 126편의 이 저자인 이 시인도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제 신학자들에 따라서 아마 이 시편이 쓰여질 때가 느헤미야나 이렇게 에스라 당시에 성전을 재건하던 어떤 그 시절에 지었던 시가 아닐까라고 추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어떤 포로의 회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끝난 줄 알았어요. 야, 이제 드디어 회복됐구나. 다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변국들이 괴롭히죠. 이스라엘의 어떤 그 신앙은 좀 별로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지요. 점점 위축되는 그 자신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진정한 회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탄식과 한탄이 이 시의 이면에 이렇게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런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과 앞으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많다라고 하는 이 현실의 긴장을 이 시편의 저자는 어떤 그 농부에 비유해서 그 긴장을 이겨내고 탈출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현실과 말씀, 언약, 하나님의 비전이 어떤 긴장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긴장을 씨 뿌리는 농부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주십시오. 김정우 교수님 번역에 의하면 여호와여, 네게베 시내들의 물이 다시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회복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5절 한번 보실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곡식단을 우리가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는 정말 우리의 모든 어떤 그러한 그 소망을 만족시키는 완벽한 미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래를 맞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울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시편의 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소망의 소망은 저 먼 미래에 있지만 그 소망은 먼 미래,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그 먼 미래에 있는 소망을 현재로 끌어와서 지금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나는 오늘 여기서 소망하겠다. 나는 오늘 여기서 울겠다. 나는 오늘 여기서 씨를 뿌리겠다. 현실은 어떠하든지 간에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어떤 신앙의 긴장이 이렇게 항상 있는데요, 그 긴장의 내용은 항상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이 하는 일 사이의 그 간격 속에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포로를 돌려보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겠습니다. 바로 이 긴장이 우리 신앙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는 것, 뿌리는 것, 하나님이 포로를 돌리시는 것,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신자의 삶을 지금 여기서 농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삶의 이 모든 것들이 묶여 있습니다. 땅에 묶여 있습니다. 이 땅으로 비유된 삶이죠. 현실에 묶여 있습니다. 땅으로 비유된 세계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 어떤 땅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실을 맺어야만 하는 땅, 우리가 울며 씨를 뿌려야만 하는 땅, 어떤 땅일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타락 이후부터,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열심히 밭을 갈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우리 창세기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페이지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어떤 건 심판 선언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가 평생에 땅에서 네가 수고하고 애를 써야 먹고 살 것이다. 자, 그런데 타락과 형벌을 통해서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죄로 말미암은 그 간격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얼마나 품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고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의 폭이 펼쳐지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땅과 씨름하고 밭을 갈아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이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내의 이름을 이제 아담이 이제 뭐라고 이렇게 부르는지 한번 보실까요? 20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는데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와라는 뜻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의 삶이란 말과 굉장히 발음이 유사하다고 합니다.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끊긴 것은 아닙니다. 아주 고단하고 엄연한 무시무시한 현실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살게 되는 삶이요 그들이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는 세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과 씨름하고 밭을 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키워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전히 우리의 삶이 고단할까요? 왜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밭에는, 우리의 인생에는 왜 이리 돌들이 많을까요? 치워야 되는 돌들이 많고 왜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가시덤불들이 왜 이리 많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펼쳐지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 전체를 통해서 비중 있게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경을 처음 이렇게 기록을 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측면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당시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에 사역의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하고 멀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비록 길가밭같이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지만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말씀을 받는 것 같지만 이내 막 도망가려 이렇게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수의 어떤 이렇게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듯이 어떤 그 소수의 어떤 그 신앙인들이 내 말을 들은 어떤 그 신앙인들이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버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실 거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했던 이 마태가 그 세웠던 어떤 그 교회 혹은 어떤 신학자들은 마태 공동체라고 그러죠. 이 마태 공동체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 힘을 주기 위해서 적은 비유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실패를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더 중요한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 안에는 별일이 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가시밭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열심히 이렇게 풍성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약간의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혹은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 이렇게 생기면 그냥 이내 신앙을 이렇게 벗어버리는, 이렇게 던져버리는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열매 맺지 못하고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것 같이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딱 잘라서 보면 그렇게 또 보이지만 시간을 또 놓고 보면 사실 우리의 상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이렇게 튕겨져 나아가는 별로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상태에 우리는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열매를 맺게 하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세상의 욕심과 어떤 환란이 이렇게 닥쳐오면 그 말씀을 버리고 이내 세상의 법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고민하지 말고 계속해서 너는 너의 밭을 갈아라. 그래서 바로 그 뒤에 보면 24절부터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밭을 이렇게 가꾸다 보면 가라지가 일어난다. 잡초가 일어난다. 거기에 신경 쓰지 마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도 뽑는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가라지가 일어납니다. 잡초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라. 너는 너의 일을 해라.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라. 농사의 일을 울며 씨를 뿌리는 그 일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31절에는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 33절에는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작은 씨지만 하나님이 작은 씨지만 거기에서 큰 나무가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 믿음이 보잘것없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크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죠. 이 동일한 얘기를 마가복음 4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4장 뒤에는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등불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온 다음에 무슨 얘기지요? 너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너희 신앙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 별별 일이 다 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등불로 부름을 받았으니 등불을 비추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세상의 이야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거기에 동조함으로써 어떤 그런 비난을 면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 자주 표현하시는 것처럼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교회가 저러면 안 되지, 같이 그 비난에 동조함으로써 어떤 그러한 그 비난을 이렇게 먹는 것, 욕을 먹는 것, 그것에서 이렇게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을 먹어라. 그냥 그 비난을 감수해라. 그리고 너는 그 길을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한테 울면서 나는 교회를 떠나겠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제 절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교회에서 상처받으셔서 떠났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직접 한 얘기도 아니고 그분이 이제 자기 아들한테 제 친구한테 야, 한국 교회는 교회는 이래서 안 돼.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제 교회를 비난하는 얘기를 하셨고 그 친구가 그 얘기를 저한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수성이 풍부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 정말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단 말인가? 정말 신앙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그 아저씨가 저한테 직접 한 얘기도 아닌데 깊이 상처를 받고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는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다가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우리 마음이 혹시 그렇진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 할 때 보니까 제일 그 한심한 친구가 이런 친구였습니다. 고3이었는데 공부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뭐에 빠삭하냐면 강남에 무슨 학원을 가면 이 어떤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수학은 그렇게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목동에 있는 어떤 학원을 가면 무슨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국어를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학원의 모든 정보를 그냥 꽤 차고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어떤 학원에 가면 뭘 잘 가르치고 어떤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면 뭘 잘 가르치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학원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어떤 학원이 좋다라고 어떤 평가하는 어떤 그런 어떤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학생은 공부하는 게 임무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 설교 참 훌륭하더라. 야, 어느 교회 갔더니 그 참 교회 프로그램이 참 좋더라. 그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그냥 평가하는 것에 그냥 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TV를 보면 각종 오디션 프로들이 이렇게 성행하지요. 혹시 여러분 그런 자세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윤철규 목사 설교는요, 제 점수는요, 뭐 7.5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마음으로 혹시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평가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비평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신앙을 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학생의 임무는 공부하는 것입니다. 어느 학원이 잘한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다시 시편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울라는 것입니다. 울음으로 때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신앙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보면서 씨를 뿌리기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 저 밭을 보니까 가라지가 자라고 있네. 나는 농사 짓는 거 포기하겠어.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밭을 보니까 가시덤불이 막 자라고 있네. 그래, 어차피 안 되는 일이야 라고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밭에는 가시덤불이 많고 이 밭에는 돌짝이 많고 이 밭은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밭, 우리 개인의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밭, 우리가 초한 교회 공동체, 거기에서 울며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씨를 뿌려놓고 조마조마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회복을 일으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현실은 정말 너무나 지루하고 우리의 현실은 정말 너무나 막막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경험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회복시키실 그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역할은 여기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역할은 여기서 조마조마해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너무 쿨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없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어떤 학원 세습도 안 하고 우리는 뭐 어떤 이렇게 다른 데서 하는 이렇게 무리하게 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버스를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으지도 않고 우리는 여전히 상가 건물에 있으면서 우리는 다른 한국 교회와 다르지 않아 라고 하며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키며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그곳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렇다면 주님 우리는 저 세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저 창기와 다릅니다 라고 성전에서 기도했던 가증하게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리라는 것입니다. 끌어안으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단 하루도, 단 1초도, 단 1분도 버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의 진실함은 없으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주님 제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떠드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의 교회와 우리 현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죠. 농부의 마음, 씨를 뿌려놓고 조마조마해 하는 마음, 비가 오지 않으면 저 씨들이 다 말라 죽을 텐데 라고 하며 애타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농부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농부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치 신앙은 농부되기 같지요, 농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우리가 어찌 곡식에 단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겸비하는 마음으로 살아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애통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조마조마해하는 마음, 타는 가슴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선교사들을 보내주셨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해주셨고 소위 말하는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은 우리 한국교회 전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 개개교회에도 그렇게 임했으며 우리 각 개인의 심령에도 그렇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팍팍하고 여전히 암담하고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런 현실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며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일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 가운데 농부의 마음을 원하시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애타는 마음, 눈물을 흘리는 마음, 조마조마해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래서 그 안타까움과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